안녕하십니까. 전 세계 신 CBN 청취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랑과 행복 전하는 CBN 교과 방송의 정수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재진입니다.
예, 최근 그 미국 보스턴 대학 연구팀이 미국 발달 심리학 저널에 올린 논문에 의하면요. 하루에 5분씩이라도 부모가 아이들과 함께 아이들의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해 줄 수 있다면 그 아이는 훨씬 더 좋은 선택을 할 수 있다고 논문에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대화의 중요성을 알려주는 대목인데요. 우리가 만일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과 하루에 5분씩이라도 깊은 대화를 할 수 있다면 세상에서 주는 유익보다 훨씬 더 좋은 유익을 많이 얻을 수 있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특별히 우리 미래에 대한 두려움, 이런 두려움 속에서 살아가는 이때에 훨씬 더 좋은 선택을 하면 살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기도는 특권이라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제 2기 세 번째 시간인데요. 제목은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먼저 기억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이었습니다. 목사님, 이번 제 세 번째 시간은 제목이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어떤 말씀인가요?
네, 이번 과는 베드로전서 2장 1절로부터 10절까지의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아시는 대로 베드로전서는 편지이지요. 원래 편지가 뭐 이렇게 조직적으로 또 짜임새 있게 앉아서 무슨 개요를 짜고 서론본론 결론을 나눈 다음에 쓰는 글이 아닙니다. 그냥 마음 가는 대로 생각나는 대로 이 물 흐르듯이 그냥 쓰는 글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베드로전서가요. 제 느낌은 그래요. 이렇게 읽다 보면 뭐 이렇게 조직적으로 아 여기는 이 주장을 하고 있고 아 그 다음 이런 논리로 넘어가고 이런 구분이 되면서 분석해가면서 공부하기는 쉽지 않은 책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아, 편지다 생각하고 읽으면 제일 쉬운 것 같은데.
만약에 올해, 편지를 만약에 서론, 본론, 결론으로 이렇게 쓰여 있다면 편지를 읽는 게 아니라 책을 읽는 것 같은 느낌이 들 것 같아요. 아마 논문이나.
그렇죠. 오히려 그렇게 연구하면 더 힘들어지는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물론 제 성향 자체가 뭘 분석하고 이렇게 개요를 나누고 구조를 이렇게 짜보고 이런 성향이 돼서 이 베드로전서도 역시 그렇게 해보려고 그랬는데 아, 안 되더라고요. 너무 이 원래 제가 생각할 때 이 베드로 사도 베드로의 성격 자체가 좀 뭐라 그럴까요? 좀 즉흥적인 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베드로의 에피소드를 보면 굉장히 즉흥적으로 떠오른 생각을 뭐 가감 없이 다 표출을 하죠. 예수님한테도 뭐 다 버리리라 그러니까 남들은 다 그럴지라도 저는 안 할 거예요. 뭐 이렇게 네. 강력하게 얘기하기도 하고 변화산이나 또는 폭풍 가운데서도 뭐 그냥 뭐 자기 머릿속에 든 생각을 막 얘기하는 타입인데 이 베드로전서 역시 약간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베드로 이 사도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 가운데서도 이 굉장히 깊이 있는 신학 주제들이 나옵니다. 지난주에도 조금 살펴보았지만 1장에서는 삼위일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요. 거기에 은혜 고난에 대한 문제, 거기에 이제 교회론, 또 언약 신학까지 해서 성경의 주요한 주제들을 다 망라하고 있죠. 그러면서도 또 이제 다음 주부터 다룰 텐데 이 매우 실제적인 권면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포괄적인 책인데요. 오늘은 그 중에서도 특별히 2장 1절로 10절에 나온 내용입니다. 아시는 대로 이 베드로전서가 그 오늘날의 터키 지방에 있는 교회들에 보내진 편지인데요. 이 베드로 전서는 뭐 베드로가 썼으니까요. 베드로가 죽기 전에 쓰여진 편지입니다. 초기 기독교 전승에 따르면 베드로는 네로 황제의 박해 기간이었던 한 AD 67년경 이렇게 순교했다고 로마에서 순교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대대적인 네로 황제의 박해 기간이 오기 전까지는 로마 제국 밖에서는 이 로마 주시 밖에서는 1세기 후반까지는 아직 그런 대대적인 박해는 시작되지 않았다라고 알려져 있죠. 그렇다고 한다면 이 베드로전서의 수신자들이 이 베드로전서를 읽었을 당시 그 터키 지방에는 아직 본격적인 기독교 박해는 시작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지역의 신자들이 직면하고 있는 어려움과 고난과 시련 등들은 나중에 일어날 본격적인 고통과 시련에 비하면 훨씬 가벼운 것이었죠. 그렇지만 역시 그들도 그들의 생활 가운데서 개인적인 고난과 시련과 학대, 박해를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어떤 조직적이고 법적인 그 박해가 아니라요. 나와 다른 신앙과 신념을 가진 친구들, 그리고 이웃들, 가족 또는 배우자, 그리고 관원들과 일터의 동료나 고용주들과의 관계 속에서 겪는 어려움이었습니다. 예, 그런 면에서 이 베드로전서의 수신자들의 상황은 우리와 굉장히 유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재림 직전에 있을 정말 미중유의 환란을 앞두고 있죠. 그 환란에 비교한다면 지금 오늘날 우리가 겪고 있는 고난이나 문제들은 어떤 면에서 굉장히 가벼운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어렵지 않은가? 그렇지 않거든요. 우리가 생활 속에서 만나는 고난과 시련 그리고 그런 어려움들은 별것 아니라고 어떻게 생각을 바꾸면 별것 아닌 것 같지만 그런 사소한 문제에 우리가 위축되고 신앙에 또 의문을 갖기도 하고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고 싶은 유혹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그리고 당시에 소아시아에 살던 신자들에게 베드로는 지금 편지를 하고 있습니다. 오해받고 학대당하는 사람들, 이 세상에서 억울한 일 당했는데 어디 소연할 곳도 없는 사람들, 또 박해 때문에 또 집안의 반대 때문에 신앙이 무거운 짐처럼 느껴지는 사람들, 또 세상의 편한 세상을 보면서 이전처럼 편하게 또는 세상 사람들처럼 나도 인생 즐기면서 살고 싶다라고 느끼는 사람들, 적당히 타협하면서 겉모양만 신앙을 하고 있는 그런 신자들에게 베드로는 편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베드로가 기록한 이 모든 내용들은 당시의 신자들과 또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가치 있는 내용입니다. 만일 이러한 내용이 필요하지 않았다면 베드로는 당시에 굳이 편지를 쓰지도 않았을 것이고 또 이러한 내용이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았다면 하나님께서 이 베드로전서를 우리에게 남겨두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베드로전서의 핵심은 이제 소망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 소망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당시 소아시아에 살던 신자들에게 필요했던 것처럼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이 하늘 소망이 필수적이라는 이야기죠. 오늘은 이제 베드로전서 2장 1절로 10절을 중심으로 우리의 신분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는데요. 베드로는 이에 그의 편지 속에서 고난과 시련과 또 거짓 가르침으로 흔들리는 신자들의 시선을 예수님께로 향하게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루어놓으신 일과 또 그분을 통해 우리가 받게 되는 놀라운 특권들을 이야기하죠. 결국 모든 문제의 해답은 소망의 중심은 예수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문제에서 눈을 돌려 예수를 바라볼 때 우리는 문제 대신 소망을 갖게 되는 것이죠. 베드로는 신자들의 눈을 세상과 고난, 세상의 고난과 유혹에서 돌이켜 예수를 바라보게 합니다. 오늘 이 교과를 통해서 예수님을 더욱더 분명하게 바라보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사실 그 앞으로 뭐 못을 찔린다고 할지라도 지금 당장 이 가시 박힌 게 더 아프잖아요.
그렇죠.
네, 어떤 시련이든지 더 아픈 시련, 덜 아픈 시련은 시기에 문제 있다면 똑같은 것 같아요. 항상. 예, 네, 고통의 순간들은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매 순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 고통 가운데 힘든 가운데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오늘도 권면의 말씀을 이 베드로는 주고 있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소망을 얻게 되길 바라겠고요. 그 소망의 중심에는 예수님이 있다고 하는 것을 이 교과를 통해서 발견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럼 말씀에 앞서 찬미 듣고 시작합니다. 여기 말씀의 방송 CBN 코리아입니다.
2기 3과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베드로전서 2장 9절.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요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베드로전서 2장 9절.
나의 구세주 어때에 오실까? 옥동이 두고 아침에 가도 올라 이 난의 사이 어둠 그늘해질 때 영광 중에 오실까. 오 주여 얼마나 오래 기다리오리까. 어느 때나 할렐루야 우리 주 오신다. 질병 슬픔 없어지며 흰 구름 속에 우리 주님 맞아서 길이 함께 살겠네. 오 주여 얼마나 오래 기다리오 어느 때나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 찬미 잘 들었습니다. 이로써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산다는 것이라고 하는 제목인데 어떤 말씀인가요?
네, 일요일 교과는 베드로전서 1장 후반부와 연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므로 이렇게 시작을 하죠. 여기서 우리가 버릴 것과 또 추구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베드로전서 2장 1절과 2절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예, 버리고 사모하라. 그래야 자란다. 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목사님께서는 결혼하시고 나서 이렇게 바뀐 것이 있나요? 뭐 성격이나 습관이나 행동 같은 것들이?
예, 저는 뭐 성격은 잘 안 바뀐 것 같고 행동 면에서 저는 네. 개인적으로 새벽형 사람이라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편이었는데요. 우리 집사람이 올빼미과예요. 그래서 이게 좀 맞추기가 되게 힘들었는데 지금은 서로 조금씩 맞춰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조금 더 늦게 자고 저희 집사람은 조금 일찍 자게 되는 뭐 이 정도? 뭐 좀 바뀐 게 있는 것 같아요. 목사님은 좀 어떠신가요?
저는 뭐 별로 안 바뀐 것 같아요. 저는 보통 남자들이 몸매 외에는 별로 바뀐 게 없죠.
맞아요. 이게 점점 배가 나오고 막 그래요. 나이가 들면.
네. 근데 이제 여자분들이 보통 결혼을 하면 많이 바뀌는 것 같습니다. 왜냐면 사실 바뀌었다기보다는 이 남편과 가족들에게 자신을 좀 많이 맞추어 주는 편이죠. 그래서 제가 이 교과 준비하면서 아, 내가 결혼하고 나서 어떤 안 좋은 것들이 바뀌었나 생각해 보니까 별로 안 바꿨더라고요. 제 스스로.
강큰 남자인데.
아, 좀, 예, 나쁜 남자입니다. 그래서 좀 바뀌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뭐, 잘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 베드로 전서 1장 후반부에서, 아, 베드로 사도는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거듭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2장이 시작됩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어지는 내용인데요. 거듭났으니, 아, 이렇게 살아라, 라는 것인데요. 이 거듭난 사람들이 사는 이 형태가 어떤 특성들이, 나타내는 특성들이 어떤가 하면 버리는 것입니다. 아, 쓸데없는 것들을 버리고, 영원하고 또 신령한 것을 사모하는 것이죠. 이 결혼을 하게 되면 우리가 버려야 할 습관과 행동들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배우자 이외에는 이성에게 뭐 관심을 가지면 안 되겠죠. 또 혼자 살 때처럼 뭐 자기만 생각하고 주변에 뭐 가족들에게 말도 안 하고 뭐 내 하고 싶은 대로 해서도 안 될 것입니다. 이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이 된다라는 것은 이전과는 다른 삶을 사는 것인데요. 버려야 할 습관들과 행동들이 있는 것이죠. 이 본문에서는 특별히 악독과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비방, 이러한 것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예, 목사님께서 이 버리는 얘기를 하시니까 잠깐 이제 생각이 나는데, 저희 집사람하고 결혼을 했는데, 저희 집사람은 제 개인적으로 갖고 있었던 물건들이 마음에 안 들었는지 다 버리라는 거예요. 제가 쓰던 물건, 심지어 제가 입던 남방이나 옷도 다 버렸고, 어느 날 와보니까 진짜 다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다툼이 일어난 적도 있었는데, 그 다음 날 가보니까 새로운 남방, 집사람이 마음에 드는 남방으로 장롱에다 싹 넣어놨더라고요. 예, 그래서 처음에는 그게 되게 이상했는데, 아, 이게 버리고 나니까 새로운 게 또 네. 시작되는구나. 더 좋은 게 시작될 수도 있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예, 그렇죠. 우리가 항상 이 뭐 그게 원리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숨을 뭐 요즘 뭐 미세먼지 때문에 좀 힘들긴 하지만 맑은 공기를 들이키기 위해서는 들이키는 것보다 먼저 이렇게 내뱉어야 네. 들이킬 공간이 생기는 것처럼 신앙도 역시 두 가지 영역이 있는 것 같습니다. 버려야 할 것이 있고 취해야 할 것이 있는 것이죠. 예, 본문은 특별히 버려야 할 것들에 대해서 이제 악독을 언급합니다. 악한 마음, 이제 악한 행동들을 말하는 것이죠. 이 누군가에게 악의를 가지고 좀 누군가를 곤경에 빠뜨리려고 하는 것, 이런 것들은 그리스도인답지 않은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또 기만이죠. 속이는 것, 계략을 꾸미고 다른 사람들을 속여서 내 이익을 위하여 상대방을 이용하는 것들. 역시 우리의 진실한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에게는 맞지 않는 것이죠. 외식은 위선입니다. 가장하고 연기하고 그런 척하는 것이죠. 자신을 감추고 더 멋있는 척, 있는 척, 센 척 하는 것입니다. 예, 그리스도인은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겸손과 정직을 배웠죠. 역시 외식은 그리스도인과 어울리는 덕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시기는 남보다 더 높고자 하는 것이죠. 질투하고 남을 끌어내리려고 하는 사단의 정신입니다. 비방은 욕하고 험담하고 다른 이의 평판을 망치는 것이죠. 역시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의 특성은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속성들이 세상이 즐겨 사용하는 아이템들입니다. 사실 이것들을 적절히 사용하는 것을 세상은 수완이 좋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네.
이것들을 적당히 이용하여 성공을 취하고 이익을 얻는 것이죠.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무기들, 이러한 수완들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대신에 그리스도인들은 말씀의 검이라는 무기를 가집니다.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대로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힘이 되는 것이죠. 베드로는 그러한 세상적인 것들을 버리고 우리에게 갓난 아기들처럼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고 권면합니다. 우리를 살리고 또 우리를 자라게 하는 말씀의 젖인 것이죠. 재밌는 것은 식욕은 생명체만이 가지는 특징입니다. 죽은 사람은 식욕이 없죠. 또 사람이 병이 깊어져서 죽음이 가까워져도 이 식욕이 없어집니다. 다시 말하면 거듭난 사람은요, 거듭났다라는 것은 새 생명을 얻었다는 것이죠. 이렇게 생명을 얻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식욕을 느낍니다. 배고픔과 목마름을 느끼죠. 이것을 반대로 말하면 내가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신령한 젖,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양식에 대해서 목마르고 배고프고 갈급해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나는 죽었거나 또는 지금 굉장히 심각하게 죽어가는 상태에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듭나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는 것이고요. 우리가 거듭남을 유지하며 자라나는 것도 역시 신령한 젖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는 것입니다. 일요일 교과는 우리에게 세상의 미덕들을 버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것을 추구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 CBN 청취자 여러분, 여러분들도 세상의 것들을 버리고 더욱더 신령한 젖을 사모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이로써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산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셨는데 취해야 될 것과 버려야 될 것을 알아가는 것, 그게 바로 되게 중요한 덕목인 것 같습니다. 특별히 버려야 될 것 중에 부정적인 것, 이 악독, 그리고 기만과 외식, 시기, 비방 이런 것들은 다 버려야 된다는 말씀과 동시에 우리가 취해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의 신령한 말씀인 이 젖을 사모하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실 세상 사람을 가면서 너무 바쁘니까 교과 공부하기도 힘든 경우도 참 많고요. 매일 기도하기도 참 바쁠 때가 많은데 거기다가 성경까지 읽는다고 하는 건 참 힘들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배고프면 뭐라도 먹잖아요. 편의점 가서라도 뭐 사먹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배고파할 줄 아는 갈급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월요일 서지는 산돌이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어떤 말씀인가요?
네, 월요일 교과에서는 베드로전서 2장 4절로 8절을 다루고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베드로는 갑작스레 교회론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개인의 거듭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가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리스도인들이 거듭나는 것은 단순히 개인적으로 거듭나는 것이 아니라 한 몸의 지체가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특별히 이것을 집을 짓는 비유로서 설명하고 있는데요. 베드로전서 2장 4절로 8절을 좀 읽겠습니다.
사람에게는 버림바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예, 베드로는 여기서 이사야 28장 그리고 시편 118장 그리고 이사야 8장의 내용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자신의 논지를 계속 이어가고 있는데요. 핵심은 예수님께서 교회의 기초석이 되셨다는 것과 또 신자들이 그 예수님이라는 기초 위에서 하나의 집으로 지어져 간다라는 것입니다. 이 버려진 모퉁이 돌 이야기는요, 이 솔로몬 성전 건축 때 있었던 일화이죠. 채석장에서 돌을 완벽하게 준비해 와서 다듬고 그렇게 옮겨 온 와서 이 성전을 지을 때는 망치 소리가 들리지 않았다라고 하죠. 네. 그래서 그냥 조립하듯이 이렇게 건축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크고 특별한 모양의 돌이 하나 채석장에서 옮겨져 왔는데 이 성전 건축 그 장에 있었던 일꾼들이 이 돌을 어디에다 갖다 맞춰야 하는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하다가 그냥 옆으로 치워놨는데 이게 크고 길목에 있다 보니까 아주 거치장스럽고 사람들에게 정말 부딪히는 돌이 되고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어버렸죠.
네.
치우자니 너무 크고 그래서 이렇게 놔뒀는데 이 나중에 건축가들이 이 성전 건물의 하중을 지탱할 모퉁이 돌, 뭐 우리나라로 치면 아마 기둥 밑에 놓는 주춧돌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돌을 놓기 위해 오랫동안 적합할 돌을 찾아다녔습니다. 그런데 이 건물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 하중을 견딜 만한 돌들을 찾기가 쉽지 않았죠. 그래서 찾아오면 시험할 때 압력을 시험할 때 이 돌들이 견디지 못하고 깨져나갔습니다. 그러다가 이 건축가들이 이 버려진 돌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이 버려진 돌을 발견해서 실험해 봤더니 이 돌이 그 시험을 견뎠습니다. 그래서 그 배정된 자리에 가져가니까 아주 꼭 들어맞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이사야는 이 돌이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임을 계시로 알게 되었고 또 이사야 28장 16절에서 이렇게 기록하였죠.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자는 급절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예, 이 돌은 깨어지지 않는 기초석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이 위에 세워져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이 위에 떨어져서 그 독성과 자아가 깨어진 사람들이 그 위에 세워짐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우리가 신령한 집이 되기 위해서는요, 이 반석 위에 떨어져서 자아가 깨어지고 새로운 집으로 세워져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기초돌은 한 사람만이 아니라 모든 인류가 다 그 위에 세워지기에 충분할 만큼 크고 또 견고하고 강한 시험한 돌입니다. 베드로는 우리가 바로 이 반석 위에 세워지는 집이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홀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함께 성전으로 연결되어져서 세워지는 것입니다. 2장 5절에서 이 제사장을 언급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서 이 베드로가 말한 신령한 집은 역시 성전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할 때 우리는 그분의 몸된 교회와 연합하는 것입니다. 또 반대로 우리가 그분의 몸된 교회와 연합할 때 우리는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님과도 연합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은 혼자 따로 떨어져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성자가 아니라 성도로 부르셨습니다. 그러면서 이 베드로는요, 시련 중에 있었던 당시의 신자들의 시선을요, 우리 신앙의 기초가 되시는 예수님께로 돌리고 있는데요. 특별히 이 예수님을 뭐라고 소개하냐면 버림받고 거절당한 돌로 소개를 합니다. 사람들에게는 버림받고 거절당한 돌이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택하여 보배로운 산돌이 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우리도 꼭 같은 경험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는 버림받고 거절당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어 성전의 기둥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예, 이 땅에서 우리가 당하는 고난과 시련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셨다는 증거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어 보배로운 산돌 위에 세워진 성전으로 세워질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8절에서는 베드로가 또 덧붙여서요. 오히려 말씀에 순종치 아니함으로 그 돌에 걸려 넘어지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독자들에게 넘어지지 말라고 권면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친히 우리를 하늘로 인도하시기 위해 디딤돌이 되셨습니다. 그러나 하늘로 오르기를 거절하는 자들에게는 그분이 걸림돌이 되는 것입니다. 월요일 교과는 우리의 기초석이 되신 예수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순종하고 연합하여 이 기초석 위에 신령한 집으로 세움을 받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월요일 서지는 산돌이라고 하는 제목이 있는데 목사님 말씀 들으면서 확실히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런 면에서 교회의 여러 가지 물건들, 뭐 여러 가지 건물 구석구석을 잘 치워야 되고 아끼고 또 성물로서 간직을 잘 해야 되는 건 맞지만 무엇보다도 제일 소중하게 여겨야 될 게 있다면 바로 사람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특별히 주님 안에서 다 연결되어 있다는 생각을 목사님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가 종종 교회를 다니는데 그냥 개인으로 다닐 때가 많거든요. 옆에 사람이 있든 없든 신경 안 쓸 때도 많고 그런데 우리가 다 연결됐다는 생각을 하게 되면 그 사람한테 관심도 갖고 그 사람을 위해서 중보기도도 해줄 수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중심으로 연결되어 있다고 하는 것인데 예수님이 빠져버리면은 커다란 구멍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은
그렇죠. 기초가 사라지니까요.
네, 강도의 소굴이 되고 말 텐데요. 예수님 없는 연결된 집은 의미가 없다고 하는 것. 우리 모두가 다 예수님으로 더불어서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고 하는 것. 그래서 사람을 소중히 여길 줄 알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줄 줄 알아야 된다고 하는 것 꼭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그런데 오히려 이 예수님 믿는다는 것 때문에 거친 돌이 될 때도 있어요. 말씀대로 산다고 하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거를 예수님과 연결돼 있으면은 이게 참 행복한 일이 되고 또 즐거운 일이 된다고 하는 것도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화요일 소지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어떤 말씀인가요?
네, 화요일 교과는 또 다시 이렇게 건너뛰기를 해서요. 갑자기 구약의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제 수요일과 목요일 교과를 다루기 위한 이 그 배경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베드로가 말하는 이야기의 배경이 되는 언약 사상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먼저 출애굽기 2장 24절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예, 이 출애굽의 그 시작점에서 나오는 이야기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언약을 기억하셨다. 예,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들과 맺는 이 언약에 대한 사상은 성경 전체를 관통하고 있는 그 중심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이 언약은 히브리어로 베리트인데요. 양쪽의 공식적인 합의나 조약을 뜻합니다. 출애굽기에서 모세는 하나님께서 조상들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그렇지 않지만 뭐 언약을 잊기도 하고요. 언약을 깨뜨리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언약에 신실하신 분이시죠. 기억하시고 지키시고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렇다고는 하지만 이 언약이 무조건적인 것은 아니었습니다. 모든 조약이 그렇듯이 언약도 쌍방 간의 합의에 의해서 맺어지게 되어 있었습니다. 억지로 맺은 조약은 뭐 늑약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죠, 우리가.
네.
예.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맺는 데 있어서 이 핵심은 인간들의 자발적인 순종의 선택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다 그러했는데요. 조상들과 하나님이 맺은 언약도 후손들에게 강제되지는 않았습니다. 후손들이 다시 그것을 갱신하는 장면들이 다시 나오게 되죠. 시내산에서 받은 십계명도 그러했고요. 또 이 성만찬 예식도 역시 이러한 언약의 체결 과정 중에 등장하는 장면입니다. 이 언약은 조건적인 것이었고요. 순종할 것인지 아닌지 그 선택권이 당사자에게 주어져 있었습니다. 예레미야 7장 2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내가 이것을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그리하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내가 명령한 모든 길로 걸어가라. 그리하면 복을 받으리라.
네, 여기서도 하나님은 선택을 촉구하고 계시지만 선택은 백성들의 몫으로 남아있죠.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그리하면 이라는 단어가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명령한 모든 길로 걸어가라. 그리하면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언약의 축복은 순종을 조건으로 예언되어 있었고요. 멸망의 예언도 역시 불순종의 결과였습니다. 그러므로 언약은 자발적으로 순종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과 이 그 자손 야곱이 언약을 맺었을 때 하나님은 야곱의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머니의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도 있고요. 아버지의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또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직접 언약을 맺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다는 것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선택한다는 의미입니다. 오늘 우리 모든 청취자분들께서 이러한 언약의 백성이 되기로 선택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이미 언약을 맺으신 분들께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재점검하시고 언약을 갱신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화요일 소지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고 하는 제목인데 사실 저와 너무나 차이가 큰 분하고 이렇게 만났는데 그분이 저에게 내가 나중에 너한테 전화할게. 나중에 우리 한번 밥 한번 먹자. 이렇게 얘기했다면은 사실 아, 그냥 의례적으로 한 얘기겠지. 저분이 바쁘신데 나를 어떻게 기억하고 어떻게 식사를 하나 이런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진짜로 만약에 그 저와 한 지나쳐도 될 만한 그런 약속까지도 기억해서 진짜로 전화를 해주시고 진짜로 내가 식사를 미리 예약해놨으니까 한번 밥 먹자 몇 월 며칠 몇 시까지 나와 이렇게 얘기한다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뭐 굉장히 놀랍겠죠.
네, 정말 깜짝 놀랄 선물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세상에 어떤 존재보다 더 큰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와의 한 약속 그 작은 거 하나라도 다 기억하셔서 지켜주신다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면은 이건 정말 축복 중에 축복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언약해 주셨습니다. 이 언약을 우리가 잊지만 않는다면 하나님께서는 결코 잊어버리는 분이 아니시다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약속에 의지해서 힘있게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목은 왕같은 제사장인데 다른 말로 해서 이 베드로가 말하고 있는 우리는 어떤 존재인지를 하나하나씩 살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하는 것, 그리고 산돌이신 예수님과 연결된 우리들, 그리고 좀 전에 말씀은 하나님과의 언약으로 맺어진 백성이라고 하는 것까지 살펴보았습니다. 그럼 여기서 잠깐 찬미 하나 들으신 다음에 계속해서 수요일 목요일 소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말씀의 방송 CBN 코리아입니다.
주의 약속 위에 굳게 선 우리 믿음으로 전진하며 일하세 승리의 날 주의 낯을 배울 때 찬양 주께 드리세 주의 약속 주의 약속 주의 약속 한숨같이 굳은 약속 나 받았네 할렐루야 오 놀라우신 승리의 약속 주 약속 따라가면 겁없네 성령님의 음성 듣고 행하세 평안한 맘 영원토록 내 맘에 울려 퍼져 메아리치네 주의 약속 주의 약속 주의 약속 주의 약속 반석같이 굳은 약속 나
예, 수요일 서지는 오늘 교과 제목과 같은 제목이네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어떤 말씀인가요?
네, 이 수요일 서지의 제목은 뭐 너무나 유명한 성경절 중에 하나이죠. 뭐 아까 제가 서두에 우리 베드로 사도가 좀 뭐라 그럴까요? 생각나는 대로 이 편지를 쓰다 보니까 따라가기 조직적으로 공부하기 어렵다라는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성경 구절에 정말 주옥 같은 성경절들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 1장 후반부에 있었던 말씀도 역시 그랬었고요. 또 우리가 이 오늘 보는 2장 9절 역시 그런 정말 깊이 있는 신학이 담겨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화요일 교과에서 살펴본 그대로 이 언약이라는 관점에서 베드로는 자신의 논지를 전개해 나가고 있는데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는 우리가 이러한 언약 관계 속에 있음을 상기시킵니다. 그래서 그 수요일은 그 공부를 하는 것인데요. 먼저 베드로전서 2장 9절로 10절을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예. 말씀드린 대로 이 베드로전서의 수신자들은 정말 나그네들이었죠. 어떻게 보면 나그네가 아닌 고향 땅에서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나그네가 되어버린 하늘을 고향 삼으면서 이 땅에서 나그네가 되어버리고 그러다 보니 오해받고 어떻게 보면 이 땅에서 정말 소수가 돼서 마이너리티로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었는데요. 이 베드로 사도는 그들에게 그들의 정체성이 그들의 신분이 그렇게 시시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이 말씀이 어디서 왔느냐 하면 출애굽기 19장에서 인용된 말씀이거든요. 역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을 맺는 장면입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을 읽겠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네, 하나님은 여기서도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 언약을 지키면 선택권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죠. 그런데 순종을 선택하면 우리는 하나님과 아주 특별한 관계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제 언약 관계인데요. 여기에 사용된 표현들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있는 매우 특별한 관계를 이렇게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내 소유다. 뭐 이 연인들 사이에 하는 말이죠. 넌 내 거다. 이런 말이잖아요.
네.
나의 제사장의 나라다. 구별된 거룩한 백성이다. 요즘 말로 하면 굉장히 달달한 표현들입니다. 인간의 언어로 묘사할 수 있는 하나님과 맺을 수 있는 최고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는 단어들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렇게 특별한 관계로 맺어지기를 원하셨죠. 그런데 베드로는 이러한 관계가 이방인들에게까지 확장되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출애굽기 19장에 나왔던 이러한 언약 관계가 교회를 통해서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 그리고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확장되어서 이 관계 속으로 초청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베드로는 이 언약 용어를 그대로 신약교회의 신자들에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 바울도 비슷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갈라디아서 3장 26절로 29절입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침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리고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수 있다라고 사도 바울도 역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침례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연합하면 우리도 하나님과 이러한 언약의 관계를 맺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과 최고로 가까운 관계 속으로 들어가는 특권을 얻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표현들을 자세히 보면요. 다 복수형을 쓰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택하신 족속. 족속은 한 명을 말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네.
복수의 의미가 그 안에 들어가 있죠. 역시 왕 같은 제사장들이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 나라, 백성 전부 그 안에 복수적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이 개인적이지만 동시에 집합적인 것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자가 따로따로 구원받기를 원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부름받은 자들로서 같은 부름을 받은 자들과 함께 연합하기를 바라시는 것이죠. 우리가 한 성령 그리고 한 부르심을 받아서 한 몸으로 연합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구원의 일부인 것입니다. 수요일 교과에서는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 받은 특별한 지위를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우주에서 가장 영광스럽고 영예로운 언약의 관계로 초청하셨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생각하게 될 때 이 땅의 고난은 그 무게가 가벼워지는 것입니다. 이 언약 관계의 복을 감사하고 충분히 누리시는 한 주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예, 수요일서지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하는 제목이었는데요. 사실 지금 이 기별을 받는 흩어진 유대인들은 왕 같은이라고 하는 그 말을 쓰기에는 참 적합하지 않은 상황에 있잖아요. 그렇죠? 멸시와 조롱과 자기 나라에 돌아가지도 못하고 또 인정받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고난 중에 있는 백성들인데 이런 베드로의 말씀을 들었을 때 참 힘이 되고 용기가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별히 세상의 어떤 그런 권력자가 아닌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언약해 주신 약속한 약속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들었을 때 얼마나 그들이 용기를 얻고 또 다시 한번 살아갈 이유와 힘을 얻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도 마찬가지겠죠. 때때로는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예수님 믿는 것이 오히려 조롱의 어떤 이유가 될 때도 있을 테지만 그럴 때에 우리는 보통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약속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만 기억한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기쁨으로 고난을 이겨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무엇보다도 목사님께서 이러한 약속해 주신 백성들은 한 사람 개인을 나타낸 게 아니라 집합으로 나타났다는 데 주목해 주셨는데 그것은 바로 교회를 나타내는 그런 말씀이었던 것 같습니다. 교회 다닌다고 하는 것은 나만 생각하는 그런 신앙적 이기주의가 아니라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가야 된다고 하는 그런 생각들, 이 동반자 그런 생각을 함께 했으면 정말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좀 이해도 좀 해줘야 되고 또 이해하기 위해서 노력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들의 마음을 헤아리기 위해서 더 넓은 마음을 가질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왕 같은 제사장이십니다. 목요일 소지는 아름다운 덕을 선포함이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어떤 말씀인가요?
네, 언제나 특권에는 또 특별한 사명과 책임이 동반되게 되죠. 그 사명이란 세상에 하나님의 빛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빛을 그분과 특별한 언약관계 속에 있는 자들을 통해서 드러내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은 아버지 품 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드러낼 수 있었던 것과 비슷한데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가장 긴밀한 언약관계에 있는 그 관계를 경험하고 있는 자들만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제대로 선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뭐 내가 써보지도 않은 물건을 파는 것은 굉장히 어려울 것입니다.
네.
차를 팔든지 뭐 전자제품을 팔든지 내가 써보고 좋아야 아 이것은 이런 제품입니다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네, 가장 좋은 판촉은 입소문이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렇죠. 자기가 직접 써보고 좋아야 퍼뜨릴 수 있죠.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도 본인이 경험하고 맛보지 않으면 전할 수가 없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2장 9절로 10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네, 이와 같은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사명이 사실은 고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주어져 있었죠. 그런데 그들이 충분히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들이 받았던 수많은 빛 그리고 복들은 자신들만을 위해 쓰라고 주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무리 좋은 것도 자신만을 위해서 쓰게 되면 그것이 저주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사해바다가 그렇다고 하죠. 물을 계속해서 받기는 하지만 나눠주지는 않는 그 호수는 생명이 살 수 없는 죽음의 바다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과 선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과 선물들은 나누어 줄 때에 그 진가가 나타납니다. 사실은 우리도 긍휼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 먼저 하나님의 긍휼을 얻었던 사람들이 기꺼이 그것을 나누어 주었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의 긍휼에 동참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빚진 자들입니다. 이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일에 빚을 가진 사람들이죠. 신명기 4장 6절을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의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예,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했던 일이죠. 그들이 하나님께 순종하여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를 이렇게 잘 지켜 행할 때, 주변 사람들이 놀라운 법도를 보고 하나님을 보게 하는 것이 목적이었던 것입니다. 이사야 60장 1절 또 3절에도 이 비슷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우리들에게 빛을 주신 목적은 비추라고 주신 것입니다. 빛을 줬는데, 등불을 줬는데, 이 등을 정말 말 아래 두면 안 되는 것이죠. 높이 들어서 세상의 어두운 곳을 비추어야 하는 것입니다. 진리를 주신 이유는 그 진리를 가지고 자랑하고 교만하라는 것이 아니라 선포하라고 주신 것이죠. 베드로는 이 같은 맥락에서요,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제사장의 직무는 기본적으로 중보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제사장으로 부름받았다는 사실은요, 세상을 위한 중보의 사명이 우리에게 맡겨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세상에 하나님의 대표자로서 나아가야 하고요, 또 세상을 대신하여 중보자로서 하나님께 탄원해야 합니다. 죄로 죽은 사람들은요, 기본적으로 죽었기 때문에 신령한 저제에 대한 식욕이 없습니다. 뭐 배고픔이 없으니까 당연히 말씀을 보려고 하지 않죠. 거듭남은 말씀이 들어가야 일어날 수 있다라고 사도 베드로는 이야기하는데, 많은 사람들은 뭐 들으려고조차, 이 말씀을 받으려고조차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먼저 말씀을 받은 우리가 살아있는 말씀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과 우리의 마음이 이 말씀이 인쇄되는 복사지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복음은 원래 그렇게 선포되는 것입니다. 복음은 말로, 복음은 그저 어떤 전단지로 선포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에 인쇄되어 선포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복음의 선포자가 될 아름다운 덕에 선전자가 될 백성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네, 오늘 이 방송을 듣는 모든 청취자분들께서 이 부르심에 속히 응답하셔서 하나님의 복에, 하나님의 복음에, 아름다운 덕에 선포자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네, 힘들게 살아가는 이 흩어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너는 그냥 하찮은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된 백성이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셨는데,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도 자부심을 갖지 못하고 이렇게 속으로 꾹꾹 감추면서 누군가가 나를 알아주지 않는 사람처럼 살아간다면 그건 그 사람 손해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죠. 어떤 분이시라고 하는 거, 그래서 그분이 엄청나게 위대하고 크신 분인데 나랑 언약 관계 있다고 하는 것을 자랑하는 것, 이게 바로 자신의 프라이드가 될 때에 다른 사람들도 인정해줘서 이렇게 부러워하고 또 같은 그런 사람이 되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덕을 선포하는 것은 하나님의 어떤 이익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게 아니라 우리의 행복과 우리의 자랑, 우리의 자부심과 자신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어떤 축복의 말씀임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목사님께서 이번 교과를 정리해 주시고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세상에서 우리는 고난과 시련에 직면합니다. 때로는 오해받고 또 잘못한 것도 없는데 손해를 보기도 하죠. 그런데 또 하소연할 곳이 없어서 벙어리 냉가슴 앓듯 할 때도 있습니다. 시기와 비방과 또 속임의 표적이 될 때도 있죠. 그런 우리에게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모퉁이돌이 되신 또 우리의 신앙의 기초가 된 자신을 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을 통해 받게 된 놀라운 특권들을 세어보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 때문에 받은 은혜와 특권들을 생각하게 될 때, 그것을 묵상할 때 우리는 이 세상의 고난과 시련과 문제들을 넉넉히 이길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에겐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은 형제 자매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연합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에 세상을 이길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오늘 모든 청취자분들께서 이 모퉁이돌 대신 예수님 위에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길 바랍니다. 홀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형제 자매와 하나 되어서 흔들림 없는 굳건한 집으로 세워지게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시련의 파도를 함께 이겨나가는 교회가 되길 바라면서 오늘 교과 공부를 마치고자 합니다.
네, 목사님의 기도로 교과를 마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아무 공로 없이 또 아무 대가도 치르지 않고 주님의 언약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저희가 이 빚을 낭비하지 않길 원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비추는 빛이 되겠습니다. 주님의 아름다운 덕의 선포자가 되겠습니다. 주님의 빛을 충만히 주시옵소서. 날마다 문제와 시련이 아니라 먼저 예수를 보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시선을 붙잡으셔서 주만 보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우리가 함께 견고한 집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우리에게 신령한 젖을 풍성히 주시는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전세계신 CBN 청취자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교과 시간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고아인 줄 알았던 우리 자신이 어느 날 알아보니까 엄청난 이 권력과 힘과 또 돈이 많은 사람의 아들이었다는 것을 밝혀지게 된다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그냥 여전히 난 하찮은 존재라고 하면서 비굴하게 살까요? 아니면 이런 분이 내 아버지다라고 하면서 자랑하며 살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한 주일 동안 우리의 위대한 통치자이시고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자랑하고 그분의 덕과 사랑을 선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리면서요, 저는 다음 주에 더 좋은 모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히 계세요.